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좀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제와 같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라면 우리는 비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도록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는 것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형제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형제나 자매가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근심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저는 그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고 하면서 조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아는 것,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것.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본인의 생각에서 툭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깨달은 것에서 나오는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옳은 것인가 늘 살피며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유 그렇게 언제 하나하나 확인하며 삽니까? 너무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해야 할 것들, 하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쓸데없는 생각의 낭비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아주 많이 가까워집니다. 이는 개인 경건 시간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깨닫고 정리된 생각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써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온 더럽다는 음식이나 물건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인지 딱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스스로 즉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에게만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어서 그게 그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의미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또 예배와 섬김의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독이 되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왜 그런 걸 먹고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비방하여 교회 안의 형제나 자매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그를 음식에 대한 비방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방은 형제와 자매를 망하게 망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방은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또 너는 틀렸어. 너의 믿음은 잘못되었어 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거절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뒤에서 조금 뭐라고 할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비방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방과 조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맞고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나를 세우기 위한 생각이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비방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이 아닌 비방을 받아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을 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또 비방을 당한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연약한 분의 주의하지 못한 행동과 말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그 상처를 다 만져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심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근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항상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게도 하고요. 또 그 생각이 나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네, 우리 큐티 책에 영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당신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여지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모욕당하지 않게 하라, 신성모독당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옳게 생각하는 것들이 신성모독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원 문제가 아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방법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법이 물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하면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의 방법은 주님과 만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의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 더럽고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화해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두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는 가능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락, 즉 기쁨이 넘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쩜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니? 너는 어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있을 수 있니?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회와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면 계속 그것만 눈에 거슬리고 또 비방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비방이 없어집니다. 대신 사랑의 면책이 됩니다. 잠언에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이 아닌 사랑의 면책이 되기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